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배로우신 주님의 임재로 이 공간을 가득 채우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된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어저께 본문까지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이 바벨론의 침공과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 예언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실체를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3절 4절 한번 같이 다시 읽을까요?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에 건축된 이후부터 그것이 유일한 이제 예배 장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왕들은 각 지역마다 이렇게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평소에는 제사를 드리다가 특별한 절기에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 이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처소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게 거룩한 자리들이 그냥 우상 숭배의 자리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더 이상 묵과하실 수가 없었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 모든 우상 제단들이 있는 산당을 파괴시켜 버리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산당이 이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 바마입니다. 바마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높은 곳이란 뜻이 high place. 주로 이 산당이 위치한 곳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경치 좋은 곳, 전망 좋은 곳. 요즘으로 말하면 스카이뷰가 있는 가장 좋은 데다만 여기 세웠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거기서 아마 자신들의 안녕과 행복을 빌었을 것입니다. 이 높은 곳에 이렇게 좋은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땅을 사고 산당을 세워서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이들은 아마 이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아마 교만에 아주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폭력과 음란과 황금을 자랑하는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서 그들의 힘을 더 키워달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그 핵심에는 아주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우상을 섬기냐 하면은 이 우상들의 특징이 다 이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황금을 추구하는 것들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섬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부채질하고 정당화시켜주기 위해서 우상 숭배라는 그런 툴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이 산당들을 멸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 우상에서 제사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심판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시체와 해골도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고 거주하는 성읍도 초토화될 것이기 때문에 자손들이 거기서 살 수 없을 거라고 하십니다. 11절, 14절을 보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 같은 아주 다양한 재앙들이 너희들 위에 올 것이고 먼데 있는 자 가까이 있는 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손이 펼쳐지면 그 재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이 산당을 파괴시키면서 이것은 이 영적인 심판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물리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육적인 심판을 하십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게 된 데는 그 핵심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우는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는 반드시 영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먼저 죽으니까 육적으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이스라엘의 평안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곳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입니다. 생명력이 없는 우상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합니다. 이 우상들의 이 교만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아주 바닥까지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것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세상적인 힘과 돈을 자랑하던 이들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멸망합니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또 지키시고 높여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이 굉장히 성경책을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한 나라잖아요. 미국의 저 부강함의 핵심에는 그 깊은 깨끗한 영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영적으로 형편없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동성연애자들을 안수줘서 목사 장로로 만들고 미국 교회는 엄청나게 하버드, 예일 같은 신학교들은 이미 다 자유주의 신학에 다 물들어서 하버드 신학교에 와서 뭐 스님이 와서 강의를 한다든가 이런 이 영적인 타락이 얼마나 극심하게 미국을 지금 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니까 미국이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지금 뭐 혼란에 빠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지극한 축복을 받지만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숭배로 가게 되면 나라가 영이 더럽혀지기 시작하면 국가 질서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여기서 이방인들 중에서 살아남는 자, 그게 뭐냐 하면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서 세계 곳곳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유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만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것이다. 그냥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포로들 중에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이 렘넌트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전의 영광을 복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에스겔 에레미야는 굉장히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예언하는데 그 속에서 아주 푸른 싹처럼 떠오르는 캄캄한 하늘에 별처럼 떠오르는 이 렘넌트, 남은 자의 축복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 9절, 10절은 이들 남은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보여줍니다. 9절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자, 여기서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겼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영적 간음으로 보신다. 이렇게 하죠. 나를 근심하게 했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내 마음이 깨어졌다. 내 마음이 부서질 정도로 아팠다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이 남편이 느끼는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느끼시는 배신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둔한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내 마음에 그걸 아주 예민하게 느껴요. 그래서 회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둔한 사람은 회개가 안 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기가 느끼지를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식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그것을 완전히 직통으로 느끼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그걸 직통으로 느껴요.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신세가 되어서 끌려가서 남은 자들이 비로소 그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비로소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지를 깨달았다. 회개하기 시작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냥 징계의 칼을 맞고 있으면 그냥 생고생이에요. 뜻도 모르고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입니다. 빨리. 징계의 의미를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회초리를 맞으면서 왜 맞는지 알았어요. 자신들의 죄의 실체를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소망의 시작입니다. 10절,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절절히 알게 될 것이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에 소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전의 영광을 돌려주십니다. 그렇게 경고를 받아도 회개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고난을 통과하면서 일부 남은 자가 이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징계 칼을 한번 맞고 난 뒤입니다. 이방인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연히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알아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타이밍을 놓치면 반드시 징계의 칼을 맞게 됩니다. 그 징계의 칼을 끝나서 또 한 번 회개할 찬스가 생기는데 그걸 또 놓치면 멸망당하게 돼요.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할 것입니까? 다 망하고 포로로 잡힌 다음에야 회개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얼마나 그거는 처참한 일입니까? 돌아온 탕자는 회개하고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름다운 스토리죠. 그렇지만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야 깨닫는 것보다야 처음부터 영적으로 깨닫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으면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고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자신과 교회를 살피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작은 일에 불순종한다고 하나님은 바로 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무시한다면 결국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이 불순종하는 이 습관이 내 스스로 안에 없는지를 스스로 계속 점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징계 회초리를 맞고 있는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절절하게 겸손하게 회개하십시오.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축복의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영적으로 철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멸망당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회복시키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주님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대로 된 영적인 영광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